고린도후서 2장 10절 중간부터 14절까지입니다. 중간에 이들은 당돌하고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가 일주일 만에 아침 예배를 이제 다시 드려서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판별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말씀이 아닌 것들을 끌어들여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호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판별법은 그들은 목양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기 위하여 목양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옛세상과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따라갔던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읽은 이 10절 중간부터 다시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한다는 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로 쭉 보시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또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이 10절 중간부터 12절까지 거짓 교사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 13절, 14절은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하는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중간을 보세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자세, 태도가 나오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당돌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보다 천사가 더 높다고 보았을 경우에 천사들도 비방하거나 아니면 뭐 경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늘어놓는, 그게 이 거짓교사들이 하는 거짓교사들을 판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 분에 넘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지적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정도까지 선을 넘어서는 사람, 그게 바로 거짓교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나 주변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나 혹은 목회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그런 적절한 선이 있는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넘나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거짓교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단 사상을 끌어들이는 자가 거짓교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단을 가리킨다 이런 내용보다는 교만하게 비방하는 자, 이게 이제 거짓교사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떻게 선을 정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 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피차 간에 덕을 끼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있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저를 향해서 뭐 특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성도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요. 가령 권사님이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옆에 있는 성도가 뭘 잘못해요. 그걸 보고 권사님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잘못한 거다. 그랬는데 너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교회를 가라, 나가라. 이거는 권사님이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목사도 가만히 있는데 권사님이 가서 성도를 넌 나가고 안 나오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물론 목사가 너 나가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는 때들이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하면 넌 지옥에 떨어질 거다. 아니면 뭐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합당한 말인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모나 아니면 전도사나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려고 와서 묻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러면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가정이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이혼을 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속을 시켰다고요. 교회에 있던 누군가에게 절대로 그 가정에 가서 이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잘 이렇게 다독여서 어떻게든 지내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혼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만 그날이 끝나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서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길 수 없다.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교회 안의 질서도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궁극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 어떤 당사자들은 자기가 담대하게 선지자적인 어떤 선포를 한다. 이렇게 스스로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해서요. 이 속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나와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도 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생각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내뱉으면 아무리 나쁜 말이라도 그 내뱉었던 그런 정도의 말은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쉽게 합니다.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나중에는 악한 말도 쉽게 한다고요.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잘 모릅니다만 뛰었겠죠. 처음에는 많이 뛰었겠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선악과를 따서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줄 때에 그때 얼마나 뛰었을까요? 가슴이 그땐 조금 진정된 가슴으로 선악과를 뛰어주었습니다. 따먹게 했을 거라고. 언제든지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처음에만 힘들지 그것이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럼 참된 교사는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비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죄를 내가 지적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가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아무 정도로 막 쏟아부어도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종류의 형벌이건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다 형벌을 가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자기 자신이 심판주라도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그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것이 거짓교사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목사님이 거짓 교사인가 아닌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거짓 교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이것도 또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13절 14절에 나와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기준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데 13절을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해요. 그 뒤에 보시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원래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이 먹고 노는, 즐기고 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연애를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음탕한 눈을 가지고 호색하는 그런 눈길,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에요. 이 탐욕에 연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굳은 살이 배겼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러면 손의 일정 부분에 굳은 살이 배기죠. 한두 번 해가지고 굳은 살이 배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 탐욕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탐욕으로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뭐 별로 죄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집에서 이런다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이런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에 불의를 행하고, 교회 안에는 다른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서는 호색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탐욕적인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마음이 굳은 살이 배겨있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탐욕인지 아닌지, 이게 거짓교사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탐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또 음탕한 눈으로 자매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음탕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희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겠죠. 그러나 제3자가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다. 이제 이래서 세습과 관련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주변의 이 교회 초신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든 편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습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당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대한 부요를, 명예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물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아버지가 목회던 교회나 십자가를 지는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면 그런 십자가라면 나도 꼭 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누가 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탐욕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물려주고 있는 것인지, 고생길로 들어가라고 지금 교회를 물려주고 있는 것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내일 이제 세 번째 기준이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세 번째 기준도 앞에 나왔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교사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 판별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면 자기 분을 표출하거나 자기 감정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자기 주제와 분수를 넘어서서, 참 주님께서도 함부로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도 심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맡겼는데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자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또 행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행동하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못 쫓아내면 네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두고 나오든지, 절대로 거짓교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나에게 잘못 가르쳤던, 혹은 거짓교사 역할을 했던 아버지, 어머니, 친척, 선생님, 혹은 교회 목사님들을 따라갔던 때들은 없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생활과 내 신앙에 있어서 이 회방거리가 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거짓교사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은 없는지, 말했던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홀로 방황하던 양떼들이었으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들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잘 양육받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무나 따라가거나 아무에게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인도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권면할 때에 또 무언가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거짓 교사의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도 참된 지혜를 또한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